여러 개를 찾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법칙을 하나 세워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석은 절대 안 된다. 철을 빼라는 거예요. 철이 자석이니까. 그리고 전기 안 통하는 절연체는 당연히 안 돼. 요걸 피해서 막 물질을 잘 만들면 초전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1986년도에 갑자기 베드노츠랑 밀러라는 사람이
초전도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물질이 이거예요. 산소 넣었죠. 그리고 요거 자성 있어요. 요거 절연체예요. 저 마티아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또 룰을 제공해 줬는데 그걸 또 피해가지고 그 반대로 했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근 얘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런 거. 자, 온도를 쭉 낮추면 네.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옴의 법칙 이래가지고 네, 네. 물질의 저항. 그게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거예요. 증가할까 내려갈까.
교수님, 저 질문은 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정말 좋은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전기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네. 이제 전기라는 걸 처음 이제 인간이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막 써먹어야 되잖아요.
네, 전기가 통하네. 네,
전기가 통하니까 이걸 막 그때 이제 막 에디슨이 막 백열 전구를 이제 만들고 이제 막 하니까 전기를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막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럼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 전류라는 것도 있고 전압이라는 것도 있고 뭐 축전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알아갈 때 이 여기 보시면 드루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저항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이게 딱 전압을 걸면 V는 IR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워요. 예, 예. 전압을 걸면 저항이 딱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전압을 딱 걸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전류잖아요. 근데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힘을 주면 얘는 가속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FNM.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압을 딱 끄면 이 전자는 속도가 가속하겠지. 계속 빨라져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전류는 계속 증가해야 돼요. 내가 재고 있으면 점점 빨라질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딱 재면 100옴 딱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저항이. 뭔가
그러네.
안 바뀌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두루두루한 사람이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물질 안에서 전자가 가면 가다가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원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 막 전자가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퉁퉁퉁퉁퉁퉁 부딪히니까 결국은 못 가가지고 그게 저항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가속하지는 않는 거야.
근데 그럼 감속해?
감속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단속도라고 그러죠.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 빗물이 계속해서 점점 빨라져야 되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속도, 공기 저항력이랑 딱 일정해져서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의 저항과 이게 딱 일정한 그게 저항이에요. 부딪히는 거. 예. 그래서 일정하면 그때부터 일정한 속도로 간다. 예. 이렇게 이제 드루드란 사람이 얘기해요.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자, 그러면 오케이. 오, 그런 것 같아. 막 전자가 가다 막 부딪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이 보세요.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랑 이 오너스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얘기를 해요. 켈빈이라는 분은 온도의 단위를 쓸 만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선을 냉동시켜서 보낼까 아니면 좀 달궈서 보낼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전기가 잘 갈 것 같아요. 네,
저항이 조금 저항이 좀 작고 그러면 이제 손실도 적으니까
볼까? 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그래서 온도를 이 사람 켈빈이라는 분은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했냐면 온도가 딱 내려가면 이게 전자들이 약간 그 원자에 딱 부딪혀서 딱 이게 잡혀가지고 마치 얼어버리는 것처럼 돼 있을 테니까 얘가 못 움직이지 않을까? 얘가 전자가 움직여야 그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게릴라들의 이 활동성이 줄어드니 독립운동하기 어려울 거야.
네,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얘가 그냥 못 움직이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못 움직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 오너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사실 전자가 가면서 이게 막 왜 이렇게 부딪히냐면 얘들이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게 막 떨거든요. 이게 막 떠니까 가다가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 이게 안 떨잖아요. 네? 그럼 쑥 이렇게 갈 거 아니냐.
또 그것도 재밌는 생각이네.
그렇죠. 막 이게 떨어서 이게 가다가 이게 툭 부딪히고 툭 부딪히는데 안 떨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쑥 잘 지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항이 오히려 떨어질 거야. 줄어들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럼 이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너스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게 편할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게 편할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켈빈은 온도 낮추니까 그 사람 자체가 못 움직여서 그치. 못 움직이니까 얼어버리니까
빠져나가기 자체가 쉽지. 네. 힘들지.
그래서 뭐가 맞을까 이게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온도를 점점 낮춰요. 낮췄더니 저항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 말이 맞잖아요.
네.
줄어드는데 온도를 엄청 낮춰서 4.2켈빈 쯤 왔을 때 갑자기 이 저항이 뚝 떨어집니다. 이걸 발견해요. 저항이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10의 마이너스 5승 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저항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실험 물리학자들은 엄밀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0일 것 같은데 0이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내 장비의 오차가 있잖아요.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오차 있으니까 내 오차 이거 다 생각해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0.00001옴 이하인 것 같은데 0인지는 잘 모르겠어. 예, 요걸 보고 해요. 요게 이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해서 세상. 요걸로 11년에 발견하고 2년 있다 바로 노벨상 받습니다. 초전도치는 바로 받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야, 이게 진짜 0인가? 근데 이 장비에 에러가 있으니까 이걸 진짜 0인 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요렇게 실험해요. 여기 보시면, 납을 가지고 이렇게 코일 이렇게 감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액체 헬륨을 쫙 보면 이게 온도가 확 낮아지거든요. 네. 옆에 자석 하나 놓은 다음에 네. 이 자석을 뒤로 당겨요. 자석을 빡 빼버려요. 자석을 움직이면 예전에 전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전류가 생기는데, 네. 저항이 있으면 이 전류 없어지겠죠. 부딪혀서. 근데 저항이 없으면 계속 돌겠죠?
그렇지.
이 전류 한번 생기면 영원히 돌겠죠?
아~
그래서 이걸 딱 빼는데 전류가 딱 생기면 얘가 전류가 생기면 계속 돌아요.
계속 돌겠지.
계속 돌겠죠. 그러면 돌면 얘가 자기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겠지.
그 옆에 나침반을 놓으면 이 나침반이 이쪽으로 기울어요. 자기장이 나오니까.
그렇지. 이건 몇 시간 후에 갖다 대도 되지.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또 코일 하나 놓고 요거를 나침반 딱 가운데 평형 맞추도록 반대로 이렇게 전류를 맞춰줘요.
네.
요 상태로 딱 유지해요. 그러면 얘가 결국은 전류가 돌다가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언젠가 멈추겠지.
그러겠지.
예, 네. 네. 그 실험을 해요. 안 멈췄어요. 이게 언제 멈췄냐면 며칠 후에 멈췄는데 언제 왜 멈췄냐면 헬륨이 떨어져가지고 온도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가지고.
천재다, 천재. 네. 어떻게 저게 0인지 아닌지 저렇게 찾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요, 0이라고 얘기 안 해요. 천억 분의 1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만용을 부리셨네.
이게 초전도 와.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거 발견하자마자 바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습니다. 특이하죠. 그냥, 사실 질문은 그냥 온도 낮추면 저항 어떻게 될까? 그래서 줄어드네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네, 엄청 줄어들어서 0이 딱 되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딱 받아요.
저 온도는 극초저온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69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 오너스라는 사람이 그때 이 사람밖에 못했어요. 그 온도 낮추는 거, 액체 헬륨 만드는 게.
예.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신기하긴 한데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왜 여기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 당시에 뭐 이때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뭐 닐스 보어에 진짜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아무도 이걸 설명 못해요. 이게 왜 0이 되는지.
갑자기.
예. 0이 딱 되는데 이게 왜 0이 되지? 저항이라는 게 왜 0이 되지? 이거 아무도 설명 못하고 이거 언제 설명하냐고 1957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46년 동안 기다려서 겨우 설명합니다.
설명이 됐어요?
네. 설명하자마자 또 노벨상 받죠. 이건 설명상 바로.
궁금하다. 어떻게 설명해요?
야, 이게요.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설명이 되게 이게 바딘이라는 사람은 트랜지스터 만들어갖고 이미 노벨상 한번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연구실 이 레온 쿠퍼라는 사람은 그때 다른 대학에 있었는데 되게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가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나랑 같이 설명해 보자. 그 데리고 와서 박사후 연구를 데리고 오고 자기 학생 이 슈리퍼라는 학생이 있어요. 같은 연구실에서 세 명이서 이거를 풀기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이거 되게 아마 이해 안 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초전도나 뭔가 초유체나 뭔가 그렇게 되려면 이게 보존이라는 입자가 돼야 돼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설명이 어려워서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전자가 여기 보시면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전자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녀서 그래 쌍으로. 왜냐면 전자 두 개가 합쳐지면 그 입자는 보존이라는 입자가 되거든요. 한 개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한 개로 아무리 설명을 해달라 그래도 아무도 설명을 못 했는데 두 개씩 묶여 다니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재라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서로 밀어냈는데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묶일 수가 있냐.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낼 텐데 근데 두 개가 묶여서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전자가 가는데 하나가 이게 전자가 이게 쑥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플러스들이 전자를 좋아하니까 가운데로 딱 모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겠죠. 그러니까 모였는데 전자가 쑥 빠져나가니까 요 모여 있는 상태에서 다음 전자가 딱 들어오면 예. 가까워져 있잖아요. 플러스들이. 예. 그러니까 걔는 그 가까워진 인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다니는 거야.
오케이. 네,
하나가 쓱 가서 싹 모이는 순간 얘는 나가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그 두 개는 같이
방금 나간 놈과 방금 들어온 놈은
같이 들어온 놈은 두 개가 같이 다닐 수 있다.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왔는데 같이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두 개가 그렇게 짝지어서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게 그
들어오고 나가고 네. 들어오고 나가고 왔다 갔다. 네.
그 쿠퍼라는 이 박사의 연구 이름을 따서 쿠퍼쌍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전도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바딘, 쿠퍼, 슈리퍼 이름을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하고 전자라는 게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절대 온도까지가 되면 전자가 안 다니는 게 네. 저항이 0인 거죠? 아니다.
완전 완전히 저항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예,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부딪히는 건 예. 플러스 때문에 부딪히나요? 플러스 입자 때문에?
아, 그게 사실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설명이 어려운데 그건 사실 지금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플러스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예. 가다가 부딪힐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전자라는 거는 양자역학을 알고 났더니 이게 파동이에요. 예. 알갱이인 동시에 파동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막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알갱이라고 하면 가다 뛰어가다 부딪히겠지만 그렇죠. 파동이라고 하면 출렁출렁 하면 요 주기랑 똑같이 출렁출렁 해버리면 안 걸리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이 딱 맞아버리면 돼요. 물질 안에서 그 전자들 다 파동이니까 이게 알갱이들이 가는 게 아니고 얘들 파동인데 가니까. 이게 결이 딱 맞아버리면 예, 초전도가 딱 일어난다.
그러니까 입자와 매질의 결이 같아버리면
네네네.
우연히 그게 네. 그게 이제 극초조원 근처에서 그런
거기에서 그런 일이 딱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명해야 되죠. 그 증명하면 또 노벨상이
그렇지. 당신 뇌피셜이지 그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걸 증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과학이라는 거는 딱 얘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해줘요. 내 말이 틀렸을 수 있어.
그러나 맞는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맞는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쌍으로 다니니까 둘이 묶이는 그 에너지, 결합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거 측정하면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예측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웃긴데요. 계산을 다 해봤더니 우리 BCS 이론을 계산 다 해봤더니 이거 상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 25K. 그러니까 영하 한 250도. 그보다 높아지면 이 초전도라는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두 개를 예측해요.
그래서 네. 상온 초전도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나 사람들이. 네.
이게 이렇게 예측하는데 이 두 번째 게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 증명한 사람이 요 에베르라는 사람이 요거 증명해서 노벨상 받아요. 요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요거는요. 요거 일본 사람이 에사키 요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이 물질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가운데다가 그 전기가 안 통하는 영역이 딱 생겨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흘렸더니 뭘 봤냐 하면 갑자기 전기가 딱 통하는 걸 봤어요. 분명히 가운데다 막았거든요. 막고 이렇게 부도체라 그러죠. 전기 안 통하는 게 가운데 있고 양쪽에 전기 통하는 게 있는데 거기 흘렸더니 어느 순간 딱 전기가 통해요. 이런 걸 터널링이라 그래요. 양자 터널링. 왜 이게 벽을 가지? 왜냐하면 전자가 파동이니까. 와이파이 벽 뚫고 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파동이니까. 파동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 터널링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요. 이번 사람인데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이걸 딱 보고 요 에베라는 사람이 아 그래? 그러면 이 한쪽을 초전도체를 놔보자. 초전도체가 분명히 두 개 쌍으로 다닌다고 하니까 두 개가 쌍으로 다니니까 두 개가 묶여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건 한 개만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요 넘어갈 때 요 에너지를 재면 요거 딱 깨지 두 개가 깨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같이 다니다가 두 개가 하나가 딱 깨지 두 개가 깨지고 하나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요 사람이 딱 측정을 해봤더니 전압을 이렇게 쭉 걸면 갑자기 안 움직이다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전압 인류가 딱 흘러요. 그러니까 아 요게 깨지는 에너지다. 요 에너지에서 저게 딱 흐르니까 아, 요때 딱 두 개가 깨지면서 넘어오는구나. 이게 터널해가 터널링에서 아, 넘어오는구나.
그런 걸
발견했다. 예, 그거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조셉슨이라는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 그래? 야, 그러면 양쪽 다 초전도체라면 두 개가 동시에 두 개가 쌍으로 그냥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기할 때 22살이었어요. 대학생 때. 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 양쪽 다 초전도체면 두 개씩 딱 쬐어서 다닌다니까 그냥 두 개가 그냥 동시에 그냥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뭐 숙제하듯이 그냥 대학생 때 이걸 풀어요. 풀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그냥 possible new effect죠. 그냥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논문을 써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네. 그 딱 했는데 그 아까 BCS 이론 썼다는 노벨상 두 번 받았다는 그 바딘이라는 분이 예. 말도 안 된다. 야, 이게. 대학생이기도 하고. 야, 이게, 그건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아니, 가운데에다가 이거를 전자하고 묶었는데 부도체를 막았는데 이게 어떻게 짝지연이 초전도체가 이게 넘어갈 수가 있냐. 그 전자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벨랩에서 증명해버려요. 된다.
된다고?
네. 그 조셉슨이 예측한 내 말이 맞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논문에 썼는데 그걸 예. 그대로 증명해버려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노벨상 받죠. 네. 22살에 그 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대박이다.
신기하죠?
네.
아, 진짜 좀 일찍 네. 태어날 걸.
왜요?
그 로우 행잉 프루트들이 다 저렇게 해서 따먹힐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지금도 말씀. 있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부터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까 예측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네.
결합 에너지가 존재할 거야. 그래서 증명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 두 개 쌍으로 다니네. 그리고 우리 이론이 맞으면 25켈빈 이상에서는 절대 안 돼.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돼. 무조건 온도가 엄청 낮아야지만 초전도가 돼. 그래서 그 이 마티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찾아요. 엄청 많은 초전도 물질을 찾았어요. 그래서 막 이거 섞어보고 이거 막 세라믹도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한 100개를 찾았어요. 근데 다 온도는 낮았어요. 그 25켈빈보다 낮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찾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법칙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뭐 대칭성 높고 전자 밀도 요렇게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초전도가 안 나온다. 그리고 자석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자석 나온 건 빼라. 그러니까 철을 빼라는 거예요. 철이 자석이니까. 그리고 전기 안 통하는 절연체는 당연히 안 돼. 이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요걸 피해서 막 물질을 잘 만들면 초전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물리학자는 무조건 피해라.
해보지도 않고 자식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학계에서 이런 얘기예요. 프랑스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그 어떤 사람이 열쇠를 뭐 잃어버렸는데 그 가로등 밑에서 막 이게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뭐 하냐 그러니까 열쇠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오다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왜 여기서 찾고 있냐고. 여기 밝으니까. 그 얘기를 이 사람이 해요. 프랑스 속담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물리학자들이 다 여기다라고 하면 그거 아니야. 딴 데 가서 찾아야 돼.
괜히 말하기 좋고 연구하기 좋으니까 거기에서 뭘 자꾸 뒤집어.
네, 그래서 BCS가 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서 찾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한 100개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야, 산소 안 돼. 자석 안 돼. 그 전연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1986년도에 갑자기 이 베드노츠랑 밀러라는 사람이 갑자기 35켈빈에서 초전도를 발견합니다.
아까 23 이상
25 이상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95켈빈을 발견합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95켈빈을 갔다는 거는 액체 질소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 정도면
예. 네, 그러면 써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86년도에 이걸 딱 보고를 하고 8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그전까지는 네. 발견하지 못했던 걸 저때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어떻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견한 물질이 이거예요. 란타늄, 바륨, 구리 산데 이 보시면 산소 넣었죠. 네, 산소 넣었죠. 그리고 요거 자성 있어요. 요거 절연체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마티아스는 이런 물리학자를 피해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룰을 제공해 줬는데 그걸 또 피해 가지고. 그 반대로 했더니 나와버린 거.
지금 아까 25K 이상에서는 없을 거야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무슨 공식이 있지 않았어요?
공식 있죠. 네, 공식 있죠.
그럼 그 공식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공식에 따르면 분명 25K 넘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이건 뭐냐? 그래. 나왔는데 이거 초전도인데 이거 그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직까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왜 저기서 나오는지?
예, 이게 왜 지금 초전도체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설명 못해요.
아까 25K 이상에서 안 나온다는 그 공식이 틀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만들어야 또 예측을 할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론 깨는 건 맞는데.
예, 이론을 만들어야 그러면 야, 요거 섞으면 더 높아질 것 같아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설명 못해요. 설명하면 노벨상 바로 줘요.
아까 저거 설명했답시고 노벨상 받았던 사람 있죠? 25K 이상에서는 네네네. 안 나올 거라고 예, 해놓고 예. 안 나왔으니까 나 노벨상 예. 줘했던 거. 예.
그건 맞아요. 그거는 그 이론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거 맞으면 25K 이상에서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럼 틀렸지 않나요,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용되는 물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하는데 그건 아주 순수한 물질에서인데 이거는 막 여러 개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초전도 막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주 순수한 물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거꾸로 온갖 걸 다 섞어버린 거예요.
괜히 25K 이상에서는 없을 걸 하고 네. 만형을 한번 부린 게 틀린 거구나.
네.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그 순수한 물질에서는 다 설명하는 게 맞고 그 이론이 맞고요. 근데 이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 못합니다. 예, 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었고 설명하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텐데 아직 그 아까
그런지.
초전도가 나오고 설명하는데 46년 걸렸거든요. 그 BCS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왜 설명 못했냐면 양자역학이 없었으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정립되고 나서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양자역학이 가슴에 와 닿아야 그걸로 막 상상을 할 텐데 그 자체가 가슴에 안 와닿는 상태에서는 말이 되시면 살아있는 시체가 옵니다 이런 소리였어요.
네, 뭐 어쨌든 이 사람들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이 밑에 이 사진이 그 다음 그해 이제 미국 물리학의 사진인데요. 난리가 네. 났던 거였어, 난 거예요. 야 이게 막 그 고온 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모여서 막 2시간 전부터 막 줄 서가지고요. 새벽 3시까지 막 하기라고 막 그
어쩌냐
네, 락 공연처럼 막 그렇게 그리고 바로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을 줬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아 뭔가 지금 아까 이제 설명된 게 뭔가 이게 쌍으로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전도가 된다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결이 이게 딱 맞아 있다는 거고.
그렇지.
네, 결이 딱 맞아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
그래야
거고.
그래야 저항 없다고 설명해
그렇죠?
주셨죠.
그러면 그렇게 그럼 전자가 한 개가 이렇게 쫙쫙 뛰어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결이 다 맞아 있는 게 전자의 개수는 뭐 10의 23승계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전자 결이 딱 맞아 있는데 그 많은 결이 맞은 게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냐. 이게 거시적 양자 터널링입니다. 이게 넘어가는데 가운데 부도체 놓고 이게 쭉 점프해서 넘어가는데 전자 한 개 점프해서 넘어간 거 오케이. 뭐 두 개가 오케이. 페어가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게 막 10의 23승계 이게 막 거시적인 게 이 시스템이 그냥 점프해서 넘어가는 게 되냐. 그래서 이 레깃이라는 사람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해요. 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당연히 사람들이 반응하죠. 야 이건데 그건 안 돼. 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계산해가지고 막 한 80페이지 논문으로 증명을 해요. 이게 될 것 같아. 진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없냐. 그래서 요 존 클라크라는 교수랑 마찬가지 아까 BCS랑 똑같아요. 박사 후 연구원이랑 그 당시 학생.
학생이랑.
예, 80년대죠. 예, 85년대 요 세 명이서 저 실험을 해요. 진짜로 넘어가냐? 진짜로 넘어가냐? 요건 어떻게 하냐면 요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는 여기 요렇 벽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요 산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갈 때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뜨거우면 열 에너지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열로 못 넘어가면 여기 그냥 이게 터널 뚫고 넘어가는 그런 걸 터널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못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뚝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터널링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두 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 실험을 하는데 온도를 쫙 낮춰요. 온도를 쫙 낮춰서 미리 켈빈이죠. 그러니까 1켈빈보다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낮추면 이게 점점 이 터널링 하는 게 이게 줄어들어요. 온도가 이게 줄어드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못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플랫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면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얘가 못 넘어갈 테니까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플랫하다는 거는 그때부터는 뚫고 간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낮아져야 되는데 막 넘어가니까 이거 터널링으로 뚫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거시죠.
봤네. 네. 나 확인했네. 네.
된다. 거시적인 시스템에서도 정말로 터널링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1985년도에 요거를 그 교수랑 포닥이랑 학생이랑 세 명이서 증명합니다. 논문을 딱 쓰죠.
이런 게 발견될 거다.
네네. 이게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었어요.
생각이 났구나 저게.
예. 네. 작년 노벨 물리학상 요 세 명한테 줬어요.
아.
예. 네. 85년도에 한 일을 가지고.
그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만드는 거 이걸로 만들거든요. 이 거시적 양자 터널링을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양자 역학 써야 되잖아요. 그 원자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 작은 거 그걸 다루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큰 시스템도 결이 딱 맞은 상태에서 넘어간다. 그러니까 큰 시스템도 마치 인공 원자처럼 작동해 하나도 이 큰 시스템도. 그걸 증명해서 요 그때 학생이었던 요 마티니스라는 사람이 그 구글에 갔죠. 구글에 가, 이 학생이 거기 가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2019년이었나요? 그 양자 컴퓨터가 양자 우월성을 증명했다. 고전 컴퓨터보다 낫다라는 그 논문이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를 하려는 이유는 저항이 없는
네.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빠른 계산할 수 있는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그러려고 그렇죠? 하는
병렬 계산에 병렬 계산을 아주 빨리 아주 경우의 수가 많은 거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컴퓨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네. 아무도 뚫고
예. 네. 근데 양자 역학을 써야 되는 거죠. 양자 역학을 써야 되면 뭐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고 뭐 보는 순간 나타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쓰는데 그런
그 원리를 써야 계산이 네. 빨리빨리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고양이로 사실 뭐 양자 역학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보려면 원자까지 가야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자까지 안 가도 볼 수 있다.
원자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 단위에서
예, 네, 어느 정도 이 그냥 초전도체가 결이 딱 맞아 있는 게 그냥 이게 터널링 되는 걸 보여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칩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지금 뭐 삼성에서 만드는 뭐 DRAM이나 뭐 이런 칩 같은 거 있죠.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만들면 돼요.
원자 단위의 네. 모형을 대충 구현한 꽤 큰 덩어리에서도 나타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꽤 큰 덩어리가 마치 원자처럼 작동해서 그래서 만들기도 야, 쉽고
실용적이다.
네, 만들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뭐 큐빗을 막 늘려가지고 뭐 100개, 뭐 1000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야.
거죠. 네. 그 처음 시작은 저거였죠.
뜨거워진 거나 네. 차가워지면 저항이 우째되겠노.
네네. 거기서 쭉 와서 결국은
아, 그 질문이 저기까지 연결되는군요.
네네.
아.
네. 거기서 결국 전기를 다루는 거죠. 그 파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 이걸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 그랬는데 그 답이 풀리면 암호를 네. 푸는 컴퓨터가 나오니까
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에서 우리는 파동이면서 입자야 그냥 그렇게 외우자라고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그걸 알고 나서 우리는 그래 여기까지 알게 된 덕분에 우리는 뭐 좀 얻은 게 있어요? 그냥 아니면 호기심도 풀린 것도 아니고 파동이면서 입자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해답도 나온 건 아닌데 파동의 성격도 있고 입자의 성격도 있으니까 참 세상 오묘하기도 하고 참 지저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세탁기든 에어컨이든 그래도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게 생겼지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실용적인 뭔가가 있나요?
네네네.
그래요? 그 뭐였어요?
전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알갱이였거든요. 근데 네.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파동이야. 파동이면 뚫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레오 에사키라는 사람이 반도체 딱 했는데 두 개가 터널링해서 가잖아요.
네.
그게 지금 모든 컴퓨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CMOS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 MOSFET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터널링 쓰는 거거든요. 저 그거 고전역학이면 작동 안 해요. 전자가 알갱이면 가면 안 되는데 다 뚫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파동이니까. 그걸 알고 나서 아 파동이구나. 그런 거 넘어간다.
그런 거예요?
네. 예, 예.
야.
레이저 같은 것도 전부 양자역학이죠. 지금 레이저 포인트 이런 거 전부 양자역학 쓰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걸 결을 딱 맞춰버리는 거거든요.
아하, 네. 아하, 그래요.
네. 완벽히 양자역학적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잖아요. 이렇게 딱딱 세상이 연속이 아니고 딱딱딱 이렇게 돼 있다. 불연속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어떻게 만드냐면 원자라는 게 있으면 딱딱딱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딱 나올 때 빛이 하나 뚝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빛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뭐 백열등 이런 거는 뭐 빨간색도 나오고 뭐 노란색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하나의 빛을 쫙 내보내잖아요. 달까지도 보낼 수 있잖아요. 쏘면. 아. 네, 그런 거 다 양자역학에 쓰는 거죠. 그 원리를 쓰는 거죠. 세상은 연속이 아니야. 파동이야.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막 쓰는 겁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 질문이 양자 컴퓨터까지 이어진 거 보면 너무 신기해.
네. 그렇게 교수님과 박사후 과정과 학생이 새로 한 팀이 주로 되는 이유가 네네. 왜 그래요? 보통 교수님 셋이 모이면 더 똑똑할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누구 하나는 뒤치다꺼리를 해야지 일이 진행되니까 그런 얘기겠죠? 미국에서도.
일단 교수의 연륜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교수가 아, 이거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뭔가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네. 그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교수는 바쁘겠죠? 그리고 학생의 그 뭐라 그러죠? 아까 그 쿠퍼 쌍 이것도 네. 저 박사후 연구원의 아이디어거든요.
네. 새로운 아이디어.
네네. 아니 전자 두 개 전자라면 두 개가 밀어내야지 어떻게 두 개가 쌍으로 다닐 수 있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교수님 빼고 그냥 젊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지 왜 또? 그래도 교수님은 연금이 따다도 주셔야 되나?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노벨상을 진짜 받고 싶은데 네. 내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
예예예. 예. 그래서 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내 꿈은 내 제자 중에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이름 슬쩍 하나 껴넣는 거다.
혹시 알아요. 혹시 하면 같이 듣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리로는 넘을 수 없는 경지라는 게 있나 보구나라는 게 슬쩍 이제 느껴져요.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뭐 그냥 뭐 운 좋으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예, 근데 그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로또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확률이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면 사잖아요, 사람들이. 네, 로또를. 네. 0이라면 그거 안 사겠죠.
안 사겠죠.
아주 확률이 낮아도 0이 아니니까. 그래서 꿈을 꾸면 확률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받을 수 있지 않나? 예. 네, 그러면 확률이 0은 아닐 거라고. 근데 나보다는 내 제자들이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더 똑똑하고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구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질문하면 되냐? 예, 그래서 뭐 그런 일환으로 쓴 겁니다. 학생들이 보고 이런 질문에서 노벨상을
받는 거구나. 방향을 잡으라고 일단.
네네네.
오늘 설명해 주신 것들은 쭉 설명 듣다 보면 뭐 대충 그런 건다 보다 싶은 건데도.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도 꽤 있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네. 따라가는 보람은 저희는 느끼는데 뭐 설명이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 그러니까 보통 저런 학자들이 노벨상 받았대요라고 하면 쭉 이제 설명을 하면 네. 학자들끼리는 예. 아, 이 자식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맞네. 예. 아우 내가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는 이게 이해가 된다는, 너 이해가 되니? 너도 이해 안 되지? 무슨 천재들이 이런, 그런 쪽입니까?
둘 다긴 한데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자입니다.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나왔을 때 하드디스크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 그 노벨상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에 자석 두 개를 놓고 자석이 요렇게 돼 있을 때랑 요렇게 돼 있을 때 저항이 바뀌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아는 분이 그 연구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전류 흘려서 저항 재볼 생각 안 했다고. 내가 됐으면 내가 노벨상인데. 그러니까 되게 그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전류 흘려보면 저항이 얼마일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 생각을 못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지 뭐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 전류 흘릴 생각을 못하는데 흘렸죠.
그러면 쉬운 거고.
네. 흘렸더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무슨 말 하는 건지도 모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우주의 원리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끝까지 파고들거든요. 뭐 이게 원자가 있으면 전자 발견한 사람 노벨상, 원자 핵 발견한 사람 노벨상. 그럼 그 원자 핵은 양성자 노벨상, 중성자 노벨상. 그럼 양성자는 뭐지? 그럼 쿼크. 그럼 얘들이 그럼 양성자라는 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들이 그 작은 데다가 어떻게 모여 있지? 플러스도 밀어내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양성자라는 게 100개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지? 그럼 이게 뭔가 당연히 힘이 있겠죠? 그거 설명하는 사람 노벨상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근원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가다 보면 저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거, 설명을 했는데 난 저 설명을 못 알아듣겠네.
네, 네, 네.
아 저,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네.
다행이다.
점점 갈수록 점점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학이 언어다. 네. 그래서 이 그 수학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런 분야가 있구나. 설명을 네. 해준 자기는 이해됐고 이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된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도 못 알아듣겠는 상황.
네.
학자들 사이에서.
네네네. 어. 물리학계에
아, 다만
많은 수학이니까. 천재들이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 나오는 그 천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 네. 네. 어쨌든 뭐 학생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뭔가 네. 네.
네. 우리는 어쩌다 과학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네. 책 두 분이 쓰셨는데 야, 그래도 교수님인데 저자 이름의 뒤쪽으로 갔어.
아, 학생이 쓴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데코레이션만.
보통은 다 대개는 둘 중에 학생이 쓰죠. 아니, 대체로는 다 학생이 쓰죠. 어디 뭐 이따만 두꺼운 법전 같은 거, 특히 법학과 네. 교재는 공저를 하면 세 명이면 나는 그 책 누가 대부분 썼는지 세 명의 프로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제일 짬밥 어린 학생이 썼겠지. 네. 그런데 대체로는 제일 오래된 교수님이 맨 위로 네. 가죠. 네. 근데 교수님은 뒤로 가셨네요.
제가 쓴 게 아닌데. 네, 좋은 책입니다. 한번 네. 네.
학생들이 학과의 합리성이 이런 겁니다. 네, 네. 김갑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또 과학이 재밌어졌네요. 또 네. 몇 달 가겠네 또.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읽어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권위자들 언더스탠딩 전문가 네트워크.
어느 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가장 깊은 통찰을 당신의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트리키에가 네. 제가 많이 쓰는 편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이 통했을 거예요.
검증된 전문가 완벽한 매칭 강연과 교육이 필요한 모든 순간 강연 교육 문의는 Understanding.